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요. 막 흔히들 거대한 의자 뺏기 게임 같다고 하잖아요.
네. 음악 딱 멈추는 선거 날에.
맞아요. 어떻게든 남 밀쳐내고 그 화려한 의자 하나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 아마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뉴스 보셨거나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기사 제목 훑어보시는 여러분도 진짜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모습뿐이니까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의자에 딱 앉는 순간이 권력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막 허망하게 증발해 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오, 그 시각의 전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우리 일상도 비슷하잖아요. 회사에서 팀장 자리 달았다고 막 팀원들이 갑자기 진심으로 따르는 건 아닌 것처럼요.
아, 완전 공감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자료가 훨씬 흥미로운데요.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공동 작성한 아주 방대한 보고서, 정치 권력 획득 종합 가이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주 묵직한 자료죠.
이번 분석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정치 권력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겨서 자리를 차지하는 음모술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집단행동 능력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권력이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면 이 보고서는 도대체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건가요?
그 보고서를 보면 아주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권력은 단 한 번의 화려한 승리나 이벤트가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아주 긴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요?
크게 5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처음 공직을 얻는 획득, 그리고 그 권력을 일상화하는 유지, 반대파까지 포섭하는 확대, 개인의 영향력을 예산이나 법으로 바꾸는 제도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사회적 승인을 받는 정당화, 이렇게 5단계입니다.
와, 우리는 보통 그 1단계인 획득만 쳐다보고 있었네요. 막 선거 날 밤에 꽃다발 받고 샴페인 터뜨리는 거요?
네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고서 읽다 보니까 권력의 층위를 세 가지로 나눈 대목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결정 권력, 그리고 의제 권력, 선호 형성 권력이요. 이건 약간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세 가지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결정 권력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예요. 법안에 찬성표 던지고 예산 삭감하고 눈에 딱 보이는 힘이죠.
네,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두 번째, 의제 권력입니다. 이건 아예 회의 테이블에 무슨 안건을 올릴지 결정하는 힘이거든요.
아, 안건 자체를요?
네.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문제를 아예 뉴스나 국회 논의에 못 올라오게 막아버린다면 찬반 투표조차 열리지가 않겠죠.
와, 그러니까 애초에 싸움의 링 자체를 세팅하는 힘이군요. 그럼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는 그 선호 형성 권력은 대체 뭡니까?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무의식 자체를 구조화하는 힘입니다. 강제력하고 권위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강제력과 권위요?
네. 총칼이나 경찰력 같은 강제력으로 사람 행동을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속으로는 막 반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권력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감시 카메라 달고 비밀 경찰 운영해야 합니다.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아, 비용이 계속 드네요.
반면에 사람들이 아, 이 체제는 정당하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믿게 만드는 선호 형성 권력을 딱 장악하면 그냥 신호등만 세워놔도 사람들이 알아서 멈춥니다. 권력 유지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권력을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 거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오, 자동차요?
네. 단순히 운전석, 그러니까 장관이나 대통령 자리에 덜컥 앉는다고 차가 막 굴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차 움직일 연료, 즉 자원도 필요하고 어디로 갈지 정해줄 내비게이션, 아까 말씀하신 어젠다도 있어야 되고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목적지에 기꺼이 동의하고 짐을 나눠들어줄 승객들. 그러니까 대중적 동의와 연합이 꽉 차 있어요. 차가 앞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 이 거대한 차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 원동력이나 작동 원리는 뭔가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 보고서가 인문학하고 사회과학 거장들을 아주 흥미롭게 융합해냅니다. 막스 베버, 니콜로 마키아벨리, 미셸 푸코 같은 사상가들의 이론을 딱 하나의 실전 매뉴얼로 엮어냈죠.
와, 철학자들 이론을 실전 무기로 쓴다니 이거 재밌는데요? 어떻게 결합한 건가요?
일단 베버한테서는 합법적 권위와 관료제를 빌려옵니다. 현대 국가 권력은 개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차가운 문서와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규칙을 배우는 거죠.
시스템이 먼저다. 네.
그리고 마키아벨리한테서는 위기 때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조직 역량을 발휘하는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차용하고요. 마지막으로 푸코에게서는 아까 말한 선호 형성 권력, 그러니까 지식과 규율로 사람들 생각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를 가져옵니다.
베버가 매뉴얼 쓰고 마키아벨리가 현장에서 싸우고 푸코가 사람 마음을 설계하는 완전 완벽한 분업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고서가 아주 단호하게 절대 공식을 하나 제시하거든요.
공식이요?
네. 권력 획득 역량은 자원 곱하기 조직 곱하기 대중적 지지 곱하기 엘리트 연합 곱하기 제도적 기회 곱하기 정당성입니다.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이라는 사실이죠.
곱셈이라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거죠?
덧셈 세계에서는 내가 조직력이 3점 정도로 부족해도 자원이 97점으로 월등히 많으면 총점 100점 만들 수 있잖아요.
돈으로 메꾸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모자라도 딴 걸로 덮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곱셈 구조에서는 다릅니다. 자원, 지지율, 연합이 아무리 100점, 1000점이어도 정당성이나 조직 중 하나라도 0에 가까워지면 전체 결과값은 순식간에 0이 돼버립니다.
급격히 붕괴하는 거죠. 잠깐만요. 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반론 하나 제기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의아해하실 텐데 만약 엄청난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가 천재적인 카리스마까지 갖추고 정치에 딱 뛰어들었다고 해보죠.
네네, 많이들 상상하는 그림이죠.
이 사람은 자원도 무한대고 대중적 열광도 엄청납니다. 그럼 곱셈 공식이 무슨 소용인가요? 굳이 막 복잡하게 연합 만들고 정당성 확보할 필요 없이 그냥 막대한 돈으로 최고 데이터팀 사고 카리스마로 대중 선동해서 권력 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나 기업가 출신들이 정확히 그런 환상에 빠져서 정치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고서에 나오는 자원 대체와 결합 매트릭스를 보면 그게 왜 실패하는지 명확히 나옵니다.
왜 실패하나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억만장자가 엄청난 재산으로 유능한 참모 고용하고 AI 기술 사고 방송국에 광고 도배할 수는 있어요. 돈으로 기술과 인력은 완벽히 대체가 됩니다. 근데 정당성이나 대중이 마음속 깊이 느끼는 진정한 신뢰는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저 사람은 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다. 이런 마음까지 매수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카리스마도 똑같은 한계가 있어요. 뛰어난 언변이나 매력이 초기에 스포트라이트 끄는 데는 진짜 최고 무기죠. 근데 이 열광을 일상적이고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이라면?
사람들이 매주 당비를 내고 추운 겨울에 자원봉사 나가고 꾸준히 투표장 가게 만드는 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치밀한 조직이거든요. 이 지루한 조직과 최소한의 합법적 정당성이 0이라면 그 화려했던 카리스마는 그냥 일회성 팬덤이나 인터넷 밈으로 끝난다는 게 이 공식의 결론입니다.
와... 왜 곱셈인지 뼈저리게 와닿네요. 단 한 요소만 무너져도 권력 전체가 막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냉혹한 공식을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 현실 시간표에 적용하는 11단계 프로세스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네, 이 부분이 진짜 숨막히게 촘촘하죠.
맞아요. 목표 설정, 환경 분석, 지지 기반 형성, 조직 구축, 자금 확보, 메시지 개발, 연합, 그리고 제도 진입. 진짜 기나긴 과정인데.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많은 세력들이 치명적인 함정에 푹 빠집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그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단계에서 똑같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스텝 9의 착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대부분 조직이 1단계부터 8단계, 그러니까 타겟 분석하고 바닥 조직 다지는 과정을 아주 대충 넘겨버려요.
기초 공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직 9단계. 선거 승리와 제도 진입이라는 그 하루짜리 이벤트에만 모든 인력과 자본, 에너지를 말 그대로 올인해버립니다.
진짜 흔히 보는 모습이네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9단계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기적적으로 선거에 이겼다고 쳐봐요. 그 다음날 아침 눈 딱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1에서 8단계 뼈대가 없고 10단계, 11단계 준비가 전혀 안 된 세력은 바로 여기서 처참하게 붕괴합니다.
그 10단계 관료제 운영과 성과, 11단계 권력의 제도와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막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 건가요?
일단 권력 잡았으니까 정부기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선거 때 쓰던 막 감성적이고 화려한 언어들, 이게 막상 예산안 짜고 법 통과시키고 깐깐한 관료들 통제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아, 실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
네. 인사를 어떻게 검증할지 시스템이 없으니까 측근만 낙하산으로 꽂다가 막 사고 터지고요. 개인의 인기를 제도로 변환 못하니까 관료들은 아, 저 사람들 곧 떠날 텐데 하면서 복지부동하고 말 안 듣죠.
와, 총체적 난국이네요.
결국 정책 성과 못 내고 핵심 지지자들은 배신감 느끼면서 제일 먼저 떠나버립니다.
듣다 보니까 딱 이런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 수천만 원 들여서 화려한 호텔 결혼식 그 자체에만 막 광적으로 집착하고 막상 식장 나선 이후 수십 년 이어질 결혼 생활은 단 하루도 계획 안 한 신혼부부 같달까요?
와, 진짜 뼈 때리는 비유네요. 너무 정확합니다.
당장 선거 당일 밤에는 축하받겠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막 생활비 어떻게 관리할지, 쓰레기는 누가 버릴지 사사건건 싸우다가 파국 맞는 거잖아요.
자, 정치인들은 굉장히 뜨끔해하겠지만 선거 승리는 진짜 결혼식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복잡하고 지루한 일상적 결혼 생활, 그러니까 국가기관 운영이나 예산 분배에서 판가름 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권력을 쟁취하고 운영하는 이 험난한 과정이 어느 나라에서나 막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여기서 보고서에 또 다른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국가의 제도나 윤리적 한계에 따라 무기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각 국가가 채택한 게임의 룰이 권력 지형을 결정하거든요. 미국 한번 볼까요? 거대한 연방제의 양극화가 극심하죠. 영선은 각 주의 이익을 묶어내는 전국적 단위의 후보 연합, 그리고 천문학적인 선거자금 모금 역량이 절대적 조건입니다.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르죠?
네, 한국은 단임 대통령제에 강력한 정당 규율이 있잖아요. 임기 후반 갈수록 권력이 빨리 약화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초기부터 당내 지도부를 꽉 장악하고 영호남, 20대와 60대 이렇게 흩어진 세력을 꿰매는 정치적 제동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국처럼 우회 내각제인 것은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자기 지역구 다수당 된 다음에 당내 지도부랑 원내 규율을 촘촘하게 통제하는 경로를 따릅니다. 전국구 스타 한 명의 카리스마보다는 정당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장악하는 게 핵심이죠.
아, 기계를 장악한다.
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체제 분석인데요. 여긴 서구식 대중선거보다는 핵심 엘리트 계층 충성 유도하고 무력 통제하면서 당내 은밀한 조직 경로 타고 올라가는 게 실질적인 권력 획득 경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보고서 내용을 철저하게 기계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도 특정 국가 체제가 도덕적으로 막 우월하다거나 특정 이념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단순히 각기 다른 룰과 구조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작동하는지 해보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문가님, 규칙이 다르다고 해서 막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무법지대는 아니잖아요. 보고서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윤리적인 레드라인을 긋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V-DEM 2026년 기준 인용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죠. 아무리 급해도 딥페이크 이용한 허위 정보, 선거 방해, 폭력, 불법 자금 동원, 그리고 국가기관 사유화 같은 건 절대 용납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비윤리적 방식이 남의 권력 훔쳐오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곱셈 공식 기억나시죠? 이 짓을 하는 순간 공식의 제일 중요한 장기적 정당성이 박살납니다.
아, 그게 0이 돼버리는군요.
네, 보고서는 특히 국가적 위기나 경제 붕괴 왔을 때 권력자들이 이걸 빌미로 권력 집중하려 하는데 위기가 비윤리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영구 면허증이 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보고서 전반부 보면 그 6문장 메시지 구조나 빅데이터 활용한 유권자 타겟팅 같은 되게 현대적인 도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날카로운 도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레드라인 안에서 작동하려면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요?
데이터를 예로 들면 목적 차이가 아주 극명한데요. 만약에 어떤 세력이 빅데이터로 유권자 취약점 파악해서 비공개로 분노 유발하는 맞춤형 가짜뉴스 쏜다면 이건 명백히 레드라인 넘은 거죠. 사람을 은밀히 조종하는 거니까요.
조종은 안 된다. 그럼 올바른 사용은요?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쓴다는 건 우리 정책가설이 진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소외된 집단 발견하고 정책 성과 투명하게 측정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아, 빅데이터를 사람 조종하는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 검증하는 거울로 써야 한다. 통찰이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치열하게 얻고 원칙 지켜가며 유지하려 했던 권력인데 왜 역사 속 수많은 권력자들은 결국 허망하게 무너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권력 집중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게막 어느 날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교한 연쇄 붕괴 메커니즘을 따르는데 시작은 항상 내부 분열입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군요.
네, 후계자나 자리 놓고 싸우다가 감시 소홀해진 틈에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죠. 능력보다 충성심 위주로 인사하니까 결국 정책 실패가 터지고요.
아, 실력이 없으니까요.
정책 실패로 삶이 팍팍해지면 대중신뢰는 붕괴하고 결국 끝까지 함께할 줄 알았던 핵심 연합이 이탈하면서 권력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완전 도미노가 무너지는 거네요. 근데 붕괴 출발점에 오히려 권력 집중이 있다는 게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보통 리더십의 힘을 쫙 몰아줘야 위기 돌파한다고 믿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권력 집중의 역설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집중되면 초기에는 결정 속도 빠르고 일사불란해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치명적인 정보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최고 지도자한테는 철저히 필터링된 듣기 좋은 정보만 올라가거든요.
아, 쓴소리 하는 사람은 다 잘려나가고.
반대 의견이나 경고는 불충분한 걸로 몰려 차단되죠?
이른바 예스맨들만 남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정책이 현실과 완전 동떨어지고 문제 생겨도 조기 발견하고 수정할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권력이 사실 제일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멈출 수 있죠? 보통 정치 권력들은 대변인 말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거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장관 한명 경질해서 분위기 쇄신하려 하잖아요.
보고서는 그런 얄팍한 꼬리 자르기로는 한번 무너진 신뢰 절대 회복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아주 뼈아픈, 거의 수술대에 오르는 수준의 회복 순서를 밟아야 장기 생존이 가능해요.
어떤 순서인가요?
첫 단계는 핑계대지 않고 실패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외부의 독립적 조사를 투명하게 수용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룰을 전면 수정한 뒤에야 대중 앞에 서서 재신임과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치부를 드러내고 뼈 깎는 반성이 없으면 권력 생명도 끝이다.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유연한 권력만 살아남는다. 네, 어느덧 오늘 심층탐구 마지막 결론이네요. 보고서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 혼자 화려한 왕좌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물러난 뒤에도 공동체가 굴러가도록 더 나은 규칙과 책임의 시스템을 남겨놓는 것.
정확합니다. 권력은 완력의 총량이 아니라 이질적인 사람과 제도를 결합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능력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지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단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활동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든 오늘 나눈 자원, 조직, 정당성의 곱셈 공식, 그리고 아홉 단계의 함정은 여러분 일상 조직에도 놀라울 만큼 똑같이 대입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동창회든 스타트업이든 명분 묶어내고 제도화 못하면 조직 권력은 결국 붕괴하니까요.
이에 있다고 강조했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대신 의제를 설정하고 우리 선호를 무의식 중에 빚어내는 시대가 완전히 온다면요. 선호 형성 권력을 AI가 대체한다면 오늘 배운 이 인간 중심적 권력 공식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인간은 과연 AI라는 새로운 권력 포식자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원, 조직, 정당성이라는 낡은 공식에 통제 불가능한 알고리즘 변수가 들어오는 거네요. 진짜 권력 본질이 흔들리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네, 오늘 뉴스 보시거나 직장에서 누군가 설득할 때이 질문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을 둘러싼 권력의 운전석에 누가 혹은 무엇이 앉아 있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정치 권력 획득 종합 가이드를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단단한 권력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